할렐루야. 예, 저 방송실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자수아 형제 동시 통역하시면서 예, 영어로도 레코딩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람의 욕심은 아홉 마리의 내 양이 있음에도 남이 가진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양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끝에 가서는 멸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에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분수를 지켜서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족한 줄로 아는 자족이란 현재 내 자신의 정신적 또 물질적 상황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우리는 무엇에 자족해야 하나? 자족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가는 가운데에 은혜와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비웠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무리하지 않겠다, 지금 처지에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밖에 여러 가지 그 형편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고통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의 그 속에서 영혼의 극한 그 깊은 그런 가락이 그 마음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평화가 있어요. 겉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산재해 있지만은 그 마음속은 평안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리아 호수에 일곱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그 제자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다시 호수로 갔던 거예요. 그 디베리아 그 호수에서 지금 이제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그 어부들에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밤새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육지로 와서 그물을 끌어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강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고기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건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두번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을 갖다 물었어요.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대답하기를 근심 어린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 사랑하신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순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팔을 벌리리니 그랬어요. 내 팔을 벌리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러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을 부탁을 하시고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누가 있었냐면은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아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을 마음에 두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순교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요, 내게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으니 너를 요한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쓸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 이방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 하면은, 그와 동행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은혜만 생각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물질에 대해서 자족해야 합니다.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주 검소한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더욱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럽게 살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콧방귀 뀌죠. 그러나 바울은 천막을, 그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물질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6절의 보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15장 5절에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1절로 2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길가에 또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진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자족함이 없는 마음, 재물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재물에 대한 욕심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본보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21절인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참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의 어떤 소유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던 집, 내가 타던 차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입었을지라도 다 놓고 벗어두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물질의 풍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풍요는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자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했습니다. 이 분량이라는 말은 형태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자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신비 체험을 주는데 나에겐 그러한 신비 체험이 없는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 체험 없이도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또한 목숨에 대해서도 자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에 대해서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 갈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제 제 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제 운명하던 그날 밤에 산소는 점점 내려가고 그러니까 숨은 점점 쉬지 못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그 욕심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참 부르실 때에 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좀 더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제가 의료진을 급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너무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 와서 이제 또 마스크를 더 큰 거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실제 눈앞에 겪으니까 그거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의료진들에게 막 가서 항의하고 그러다시피 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실 때 이 목숨에 대해서도 자족함이 있게 되면은 아,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숨 거두는 그 모습을 우리 두 자녀들과 함께 그걸 지켜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의 3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은요, 슈몰크라는 독일 목사님이 화재로 두 아들을 잃고 지은 찬송인데,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목숨에 자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경건은 하나의 음식에 비교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조미료와 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이 더욱 맛있는 것이 됩니다. 경건은 하나의 상품에 비교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포장과 같은 것이에요.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건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경건은 헛경건이에요. 종교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영업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툼이 생기고 교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해요. 왜? 싹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조금 덕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찬송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쓰던 찬송가 있죠? 지금은 또새 찬송가가 있죠? 예. 찬송가 몇 가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새 찬송가라고 해서 다 이제 공용해서 쓰는데 왜 찬송가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숨어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교단마다 자기네 교세가 있잖아요. 이 교세를 이용해서 찬송가를 바꾸는 거예요. 가사 조금 바꿔갖고 찬송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먼저 쓰던 거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새로 찬송가를 출판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새로 사야 돼요. 거기에 이익이, 엄청난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그큰 교단마다 찬송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걸 다 통합을 해서 새 찬송가가 나왔어요. 교단이 합쳐가지고 새 찬송가 나왔는데, 찬송가 공회에서 어떠한 걸 했느냐 하면은 저작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이 노래는요, 세상 노래는 저작권이 있어요. 내가 돈 내고 그 노래를 불러야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몰랐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찬송가 공회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작권의 그 기간이 얼마냐? 100년이야, 100년. 100년 동안은 저작권을 받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너는 내 백성이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부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게다 사라졌어요. CCM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CCM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나 곡을 쓸수 있어요. 세상 노래 가사만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CCM이에요. 이 찬송가 한곡한 곡, 이 찬송이 나오기까지 정말 그 시를 쓴 사람들, 자기의 그 신앙, 깊은 신앙 속에서 우러나온 간증, 고백이 담긴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에서 뜻있는 분이 찬송가 부르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전 국민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사성부로 불러요. 악기 없이 아카펠라로. 저는 매일같이 지금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걸을 때마다 그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얘기가 다른 곳으로 좀 흘러갔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 찬송 부를 때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가 있게 되면은 말씀에 그냥 들어와, 마음속에. 찬송회를 받으면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은혜 충만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찬송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겉을 보면 속까지 짐작해서 알수 있듯이 행위를 보면 그 심경을 알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만 앞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 자족이란 말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는 싹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장막을 지어 팔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내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요즘요, 이런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은 참뭐 보면은 이런 말씀 다 걸어놨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런 성구를 레스토랑 안에 다 붙여놨어. 여러분, 이거 제가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주일날 오픈해놓고 이 성구를 매장 안에 걸어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거기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자족하는 사람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욕망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족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욕심을 내지 않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갈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쓸 때 자족하게 됩니다. 무엇에 자족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물욕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숨에 대해서도 자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풍요를 누리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